VOA 세계 뉴스입니다. 샤오메이친 타이완 부총통 당선인이 24일 유럽연합의회 부의장과 회동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샤오 당선인이 유럽의회 의원 내 초당파 그룹의 초청으로 유럽의회를 방문했다며 로베르타 메솔라 의장을 대신해 오트마 카라스 제1부의장이 샤오 당선인과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샤오 당선인은 라인하르트 비티코퍼 유럽의회 대중관계회 대표단장, 미하엘 갈러 유럽의회 타이완 우후그룹 의장 등과도 만나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고 타이완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타이완과 EU의 관계는 최근 몇 년간 상당한 진전을 보여왔다며 타이완 중국 관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EU 회원국들의 공감대가 지난해 6월 30일 EU 정상회의 결론을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EU 이사회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재확인하면서도 무력이나 강압에 의한 타이완 해협 내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도 반대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타이완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EU와 유럽의회 그리고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역내와 세계의 안보와 번영을 공동으로 수호할 것이라고 타이완 외교부는 강조했습니다. 한편 비티코퍼 의장이 이끄는 범유럽 녹색당 대표단은 25일 타이완을 방문해 차잉원 총통을 면담하고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독일 DPA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25일 자국 주재 중국 대사 대리를 초치해 지난주 남중국해 내 중국 해안경비대의 공격적 행동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필리핀 외교부는 이날 성명에서 중국 해경이 지난 23일 세컨드 토머스 암초 인근에서 필리핀 보급선에 물대포 공격을 가한 데 대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필리핀의 일상적이고 합법적인 활동을 계속해서 간섭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컨드 토머스 함초는 필리핀 해안에서 약 160km 떨어져 있으며 필리핀은 1999년 이곳에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이 탱크 상륙용으로 사용했던 시에라 마드레 함을 정박시킨 뒤 소수의 해병대원을 상주시키고 전초기지로 활용해왔습니다. 한편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1999년 시에라 마드레 함 정박 당시부터 이 제거를 엄중히 요구해왔다면서 필리핀은 가능한 한 빨리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필리핀의 세컨드 토머스 함초에 대한 활동을 침해이자 도발적 행동으로 규정하면서 중국의 레드라인에 대한 반복적 도전을 중단하고 대화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필리핀과 중국은 지난주 샌디케이 암초에서도 양국 선박들이 대치하는 등 남중국해 곳곳에서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 인근 공연장에서 22일 발생했던 테러 공격의 사망자 수가 최소 137명으로 늘었다고 러시아 당국이 어제 밝혔습니다. 사망자 외에 부상자도 18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이번 테러에 직접 가담한 4명을 체포했으며 모스크바 법원은 이들에 대해 적어도 5월 22일까지 구금을 명령했습니다. 러시아 언론은 이들 모두가 러시아에 사는 타지키스탄 국적자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1일 러시아 록밴드의 공연이 예정된 모스크바 외곽 크로커스 시티홀 공연장에 난입해 자동 소총을 난사하고 폭발물을 터뜨렸습니다. 사건 직후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는 자신들이 이번 공격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에이드리언 왓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번 공격의 책임은 오로지 ISIS에 있다며 우크라이나의 개입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현지 언론 기고문에서 이 같은 발표를 일축하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보호하기 위해 이를 IS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에 또다시 극초음속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고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가 오늘 밝혔습니다. 브리짓 브링크 대사는 이날 소셜미디어 X에 오늘 아침에도 러시아는 극초음속 미사일들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다며 크이우에서 큰 폭발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지난 닷새 동안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수백 발의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크이우 상공에서 러시아군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두 발을 요격했다고 말했습니다. 크이우시 당국은 시내에서 연쇄 폭발이 있은 뒤 크이우 지역에 미사일 파편들이 낙하해 주거용 건물 한 채가 손상됐다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25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최소 10여 차례에 걸쳐 40여 발의 북한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미국의 유엔 주재 차석 대사가 지적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로부터 가능한 빠른 시기에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의향을 전해왔다고 발표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에 고문 증거가 없다는 중국의 주장을 일축하고 고문 방지 협약에 따른 송환 금지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흐리고 곳에 따라 한때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8도에서 영상 4도, 최고온은 6도에서 16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2m, 서해 앞바다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최소 10여 차례에 걸쳐 40여 발의 북한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일본 등도 북러 무기 거래를 규탄한 가운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군사 지원을 비난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차석 대사는 오늘날 러시아와 이란, 북한과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깊어졌다고 밝혔습니다.
Since late December 2023, Russian forces have fired more than 40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s procured from the DPRK.
우드 차석 대사는 22일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주제로 열린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2023년 12월 말부터 러시아군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북한에서 조달한 북한제 탄도미사일 40발 이상을 우크라이나를 향해 발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공격이 최소 10차례 이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드 차석 대사는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며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군수품 조달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ince September 2023, Russia has procured more than 10,000 shipping containers, the equivalent of 260,000 metric tons.
2023년 9월 이후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만 개 이상의 컨테이너, 즉 26만 톤에 달하는 군수품 혹은 관련 물자를 조달했으며 이는 유엔의 대북 무기 금수 조치 위반이란 설명입니다. 앞서 백악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에 북한으로부터 제공받은 미사일을 사용했다며 미사일과 발사대, 미사일 낙하 지점이 표시된 사진 자료 등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엔 북한이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 이상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며 라진항의 약 6m 표준 규격의 해상운송 컨테이너 300여 개가 적재된 장면을 찍은 위성사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후 백악관은 두 나라가 거래한 컨테이너가 최소 만 개에 이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날 한국과 일본 등 다른 안보리 이사국들도 러시아와 북한이 무기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상진 유엔 주재 한국 차석 대사는 우리는 러시아가 다수의 안보리 결의 위반인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함으로써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지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We once again urge Russian Federation to uphold the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by immediately stopping its military cooperation.
그러면서 러시아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군대를 철수함으로써 유엔 헌장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월 유엔 안보리 의장국을 맡고 있는 일본 대표부의 시노 미츠코 차석 대사는 러시아는 북한에서 조달한 무기를 사용했다며 이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Russia has used weapons procured from North Korea which are in violation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We continue
이어 우리는 북한이 그 대가로 무엇을 얻는지 계속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몰타의 프란체스카 가트 차석 대사는 우리가 규탄해야 할 무기 이전은 여러 건의 결의와 제재 체제에 대한 위반인 북한과 러시아 간의 거래라며 북러 무기 거래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President, the arms transfers that we should condemn are those between the DPRK and the Russian Federation in violation of multiple countries.
이어 북한제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킬 뿐 아니라 바로 이 안보리의 권위를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날 우크라이나는 관련국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해 북러 군사협력을 비난했습니다. 세르히 키슬리차 유엔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탄도미사일과 포탄을 포함한 상당한 양의 군수품을 북한으로부터 활발히 공급받는 러시아가 서방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를 비난하는 것은 냉소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It is particularly cynical that Russia laments Western weapons while actively receiving significant supplies.
이어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에 보낸 군수품이 약 만 개의 컨테이너 분량에 달한다는 보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싸움을 계속 지원하고 있는 동맹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키슬리차 대사는 덧붙였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 등 서방의 지원을 비난했습니다. 네벤자 대사는 군사적, 재정적, 정치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군사적 패배를 향해 끝없이 나아가고 있다며 전장에서 우크라이나 정권의 상황은 비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사방에서 이뤄지는 러시아군의 성공적인 진격 덕분에 우크라이나군은 후퇴하고 있고 탈영도 크게 증가했다며 이는 많은 이들이 마침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인식하고 다른 나라들의 지정학적 야망을 위해 기꺼이 죽길 원치 않게 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서방의 꼭두각시 주인은 끈질기게 행동한다며 그들은 더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고기 분쇄기에 던져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네벤자 대사는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로부터 북일 정상회담 제의를 받았다고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원하는 협상판을 만들기 위해 일본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은 25일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를 통해 최근에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또 다른 경로를 통해 가능한 빠른 시기에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나고 싶다는 의향을 우리에게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일전에도 말했듯이 북일 관계 개선의 새 출로를 열어나가는 데서 중요한 것은 일본의 실제적인 정치적 결단이라며 단순히 순회 회담에 나서려는 마음가짐만으로는 불신과 오해로 가득 찬 두 나라 관계를 풀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일본이 지금처럼 우리의 주권적 권리 행사에 간섭하려 들고 더 이상 해결할 것도 알 재간도 없는 납치 문제에 의연 골몰한다면 기시다 총리의 구상이 인기 끌기에 불과하다는 평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북한을 한사코 적대시하며 주권적 권리를 침해할 때에는 우리의 적으로 간주돼 관역에 들어오게 돼 있지 결코 벗으로는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부장은 앞서 지난달 15일에도 담화를 내 정당 방위권에 관여하지 말고 납치 문제를 장애물로 놓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정상회담의 단서로 달았습니다. 김 부부장이 언급한 주권적 권리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로 금지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의미합니다. 불법 무기 개발을 용인하고 납북자 문제를 거론하지 말아야 북일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이번 담화에서 재차 확인한 겁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입니다.
핵미사일 개발 문제와 일본인 납북자 문제는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의제라고 지금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비록 물밑에서 정상회담 관련된 접촉과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진전되기 어렵다는 것을 이번 김정 부부장 담화가 잘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일본 민영방송 TBS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25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김 부부장 담화 보도와 관련한 질의에 보도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서도 이전에 말했듯 일본과 북한 관계, 납치 문제 등 여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상회담이 중요하고 총리 직할 수준에서 북한에 대해 여러 대응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이후 김 부부장의 담화를 인지하고 있다며 다양한 루트를 통해 쉬지 않고 작업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인 납치 문제를 거론하지 않으려는 북한 측 요구사항에 대해선 납치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주장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외교적 결례임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 관련 물밑 접촉 내용을 연이어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협상판을 만들기 위해 일본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물밑 접촉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일본의 대화 의지를 시험하고 동시에 미한일 대북공조의 균열도 노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관계 개선의 의지, 그다음에 새로운 아젠다 수립의 의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다라는 게 확실하고 이게 안 되더라도 어쨌든 일본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의사타진했다라는 그 자체만 알림으로써 사실 북한에게는 손해볼 건 없다. 이게 깔려있는 것이고요.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대변한다고 볼 수 있는 김 부부장이 별 진전도 없는 사안을 놓고 직접 이딴 담화를 내고 있는 것은 북한도 북일 정상회담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북한은 지난달 전통적 형제국인 쿠바가 전격적으로 한국과 수교를 맺은 이후 광폭의 외교전을 벌이는 양상입니다. 러시아와 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밀착을 강화하고 있고 최근엔 노동당 대표단을 중국, 베트남, 미얀마에 파견했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김 부부장의 지난달 담화는 김 부부장 개인 자격의 담화였지만 이번 담화는 무게감 있는 공식 담화 성격을 띠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신냉전 외교를 펼치면서도 미국, 일본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한국을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남북관계 쪽에서는 강경 전쟁관계를 전환하고 그 외에 외교관계에서는 지금 신냉전 외교에 기반한 광폭 외교를 하고 있고요. 일단 신냉전 외교를 지렛대로 중국, 러시아, 사회주의 형제국, 그다음에 반서방연대를 강화하면서 특히 미국, 일본과도 관계를 열어놓고 있고 특히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이례적으로 좀 적극적인 모습이거든요.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기자들을 만나 김 부부장 담화와 관련해 일본으로부터 외교 채널로 정보를 공유받은 게 있느냐는 질문에 북일 접촉을 포함한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일 간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다만 소통의 세부적 내용까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북일 접촉에 대해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일본이 한반도 문제 당사국인 한국과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4일 인민군 근위 서울 유경수 제105 탱크사단과 산하 제1탱크 장갑 보병연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 부대에 대해 조국 해방전쟁, 즉 한국전쟁 시기 제일 먼저 서울에 돌입했고 수많은 전투들에서 혁혁한 무군을 세움으로써 군이 그리고 서울이라는 칭호를 새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군의 영웅성과 용감성의 상징 부대인 제105 탱크사단이 전군의 본보기답게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사단의 공격과 방어작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105 사단은 지난 13일 김 위원장이 현지 지도한 인민군 탱크병 대연합부대 간 대항훈련 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최근 열린 한반도 안보 관련 청문회는 미한 양국 현안과 관련해 의원들의 관심사가 종합적으로 드러난 자리였습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과 미한일 공조 그리고 중국 견제 문제가 부각됐습니다. 이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약 1년 만에 열린 상원과 하원 군사위원회 한반도 안보태세 점검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은 무엇보다 북러 군사협력 문제에 쏠렸습니다.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특히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일 무기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지원이 한반도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I'm very concerned the advances in Kim's missile technology is the result of a strengthening alliance with Vladimir Putin.
로저스 위원장은 20일 열린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김정은의 미사일 기술 발전이 푸틴과 동맹 강화의 결과라는 점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지난해 8월 이후 북한은 러시아에 수백만 발의 포탄과 로켓, 탄도미사일을 보냈고 러시아는 북한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김정은의 미사일을 시험하고 있고 김정은은 미사일 기술과 전술을 개선하기 위해 이런 실전 지식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그는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러 협력 강화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는 적국들 간 유대 심화라는 더 넓은 맥락에서 제기됐습니다.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 민주당 간사는 이날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위원장 성명의 요점 중 하나를 정말 강조하고 싶다며 그것은 북한, 중국, 러시아 그리고 우리의 적들이 점점 더 연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want to really emphasize sort of the, one of the points of the chairman's statement, and that is North Korea.
그러면서 우리가 모두 이 시점에서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인식하길 바란다며 억지력 강화를 위한 동맹 및 파트너와의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의회에서는 북러 군사협력에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입법 조치가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북한의 군수품 제공에 연루된 모든 개인과 기관 등을 제재하도록 하는 북러협력 제재법안은 지난해 12월 하원 외교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해 현재 본회의에 계류 중입니다. 청문회에서는 또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한 미한인 3국 공조가 심화하고 있는 데 대한 의원들의 높은 평가도 이어졌습니다. 잭 리드 상원 군사위원장은 21일 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 주한미군 태세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 중요한 또 다른 요소라면서 나는 최근 한국, 일본, 미국 3국 관계에서 나타난 진전에 고무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Key to our success in competition with China, the posture of our forces in South Korea is another.
그러면서 이런 발전이 다른 역내 파트너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회 내에선 북한과 중국이라는 역내 공동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한일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초당적 공감대가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상원과 하원에선 미한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3국 공조 강화를 독려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각각 발의됐고 결의안은 현재 각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미한일 협력과 관련해 이번 청문회에선 3국 협력의 중대성에 대한 미국 대중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팀 케인 상원 의원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미한일 3국 정상회의에 대해 미국에서는 그다지 큰일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 같다며 그러나 일본과 한국은 험난한 역사를 거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에 양국 관계가 정치적, 군사적 차원 모두에서 점점 더 긴밀해진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n the US, I don't think it was seen as a big deal, but it is a big deal because Japan and South Korea have had
케인 의원은 그러면서 청문회에 출석한 폴 라케메러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공개 청문회인 만큼 이 자리에서 미한일 3국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해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역내 위협이 점증하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제공해야 한다는 견해도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Traditionally, there's been, sort of a, the Korean Peninsula was its own
공화당의 에릭 슈밋 상원 의원은 전통적으로 한반도는 한반도만의 문제, 남중국해는 남중국해만의 문제라는 인식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이 모든 것이 분명히 서로 연결돼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한국 등 역내 우방국과의 전략적 동맹과 이들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중국에 대한 억지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이런 인식 변화에 대한 러케메러 사령관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이에 러케메러 사령관은 주한미군이 한반도의 역내 다른 분쟁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I think that what starts locally goes regional and globally.
러케메러 사령관은 지역적으로 시작된 건 역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초점은 한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고 유엔군 사령관으로서는 정전을 유지하는 것이며 고유한 자유권은 절대 사라지지 않으므로 우리는 미국 스스로를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응에는 한국과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인도태평양 역내 다른 곳에서 누군가 사건이나 위기를 이용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종류의 보복이나 긴장 격화에 늘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의 임무는 한반도에 고착되지 않으며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시 다양한 지역으로 유연하게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태세와 역량을 갖추도록 전략적 유연성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러케메르 사령관의 이번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에서는 주한미군 준비태세와 관련해 한반도 안팎에서 실시하는 양자, 삼자, 다자 훈련을 포함해 28,500명의 주한미군에 계속 투자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이번 청문회에선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북한의 공격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특히 로저 위커 상원 공화당 간사는 북한의 대남 공격 가능성에 대한 러케메르 사령관의 평가를 듣고 싶다면서 이어 열리는 비공개 청문회에서 관련 질문을 제기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상원과 하원 군사위원회는 매년 3월에서 4월쯤 예산안 작성에 앞서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안보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주한미군 사령관과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출석하는 청문회를 각각 개최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영국과 호주가 장관급 협의를 갖고 북한의 도발과 긴장 고조 행위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미국, 호주와의 삼각동맹 오커스에 한국과 일본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의회 요청에 부분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과 호주가 22일 외교 국방장관 2+2 대면 회담을 갖고 북한 문제를 비롯한 인도태평양 영내 현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호주의 페니웡 외교장관과 리처드 말스 국방장관,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교장관과 그랜트 샵스 국방장관은 이날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열린 회담 뒤 공동 성명을 통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북한의 도발적이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강력히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장관들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불법적인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 추구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과 탄도미사일 및 군수품의 대러 수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끔찍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으며 제재 지정과 모니터링 및 집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 공유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양국 장관들은 또 이번 협의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전략적 균형에 기여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해 한국, 일본 등 영내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20일 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한 2023-24 회기 인도태평양 전략 검토 보고서 관련 질의답변서에서 일본과 한국은 모두 영국의 중요한 국방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5월 체결된 영국-일본 히로시마 협정과 11월 체결된 영국-한국 다우닝가 협정에 명시된 것처럼 우리는 세계 평화와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과는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을 포함한 공동 훈련 및 계획을 강화할 것이며 한국과는 상호 운용성 강화와 공식적인 합동훈련 프로그램 마련에 중점을 두고 기존의 양자협력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한국과의 2+2 외교 국방장관 회담과 국제 안보 문제에 대한 협의 채널 구축도 예정돼 있다면서 공동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국이 참여한 미국, 호주와의 삼각동맹, 오커스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일본과 한국의 참여를 제안해야 한다는 하원 외교위의 요청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커스는 인도태평양과 글로벌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수십 년 동안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협력 중 하나라면서 영국 정부는 언급된 파트너들과의 협력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과 한국은 앞서 지난해 11월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는 다우닝가 합의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당시 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규정한 다우닝가 합의를 발표하고 국방과 경제, 사이버 등 전 분야에서 두 나라 간 관계 발전의 청사진과 이행 계획을 담았습니다. 또한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양국 공동 순찰을 시행하기로 하는 등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협력 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 아울러 한영 외교국방 2+2 장관급 회의를 신설해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영내 및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영국 의원들이 줄리 터너 미 북한 인권 특사를 만나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미 한영 3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터너 특사는 영국 내 탈북인들을 만나 중국의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의회 내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 APPG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미국,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모임의 공동의장인 데이비드 알턴 상원 의원은 20일 뷰이에 보낸 공식 성명을 통해 APPG 소속 주요 의원들이 전날 영국 의회에서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75분간 매우 긍정적인 만남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APPG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터너 특사의 깊은 헌신을 환영한다며 우리는 터너 특사와 인권을 다시 의제로 삼은 한국의 윤석열 정부와 함께 협력하길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터너 특사가 17일부터 21일까지 제네바와 런던을 방문해 현지 관리 등과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알토노 의원은 성명에서 우리는 앞으로 인권과 인간 존엄성 증진을 위해 3국의 관할권 모두에서 초당적이고 지속적인 의제를 개발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 발표 10주년이 한국의 유엔 안보리 이사국 진출과 더불어 북한에서 일상적으로 위반되고 있는 세계인권선언 30개 조항을 옹호하기 위한 노력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기회라는데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동엔 알톤 의원과 영국 총리 직속 종교자의 특사인 피어나 브루스 하원 의원 등 여러 의원들과 다른 의원들의 주요 보좌관이 참석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은 또 인터넷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이 모임 소속 알리시아 컨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이날 의원실에서 터너 특사를 별도로 만나 북한인권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며 관련 사진을 올렸습니다. 한편 터너 특사는 전날인 20일 영국 내 주요 탈북민들을 런던의 미국 대사관으로 초청해 2시간가량 환담을 나눴습니다. 이날 면담을 공동 주선한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의 티머시 조 국장은 20일 BOA에 인권운동가인 박지연 진검다리 공동대표와 지난해 중국에서 북송된 김철옥 씨의 언니 김규리 씨, 이정희, 재영 탈북민 총연합회 회장 등 6명이 참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면담 분위기가 매우 훈훈했다며 탈북민들은 중국 내 탈북민들의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해 미국과 영국 정부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고 터너 특사는 중국 정부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를 대표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중국의 그 강제 북송에 관해가지고 계속해서 규탄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돌아가서도 이제 그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 있는 중국 대사하고도 어떻게든 중국 정부하고도 계속해서 대화를 연결해보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본인이 대사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조 국장 또 탈북민들이 한국과 영국 등 타지에서 겪는 정체성 혼란에 대해 토로하자 터너 특사는 자신도 한국에서 태어난 뒤 미국에 입양돼 자라면서 정체성 문제를 겪었다면서 경험을 공유해 서로 동질감을 깊게 느끼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조 국장은 개인적으로 올해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에 오른 북한 정권의 초국가적 탄압이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와 직결된다고 생각한다며 터너 특사에게 중국 정부의 뻔뻔한 허위 주장에 대응해 미국과 영국 등 파트너 국가들이 추가 인권 제재 등 더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점을 건의했다고 말했습니다. BN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의 북한 인권대사가 북한에 억류 중인 사람들의 생사 확인과 즉각적인 송환을 위해 국제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억류자 가족들은 유엔 인권 최고 대표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영권 기자입니다.
최근 제네바를 방문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했던 한국의 이신화 외교부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가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사는 22일 북한에 장기간 억류 중인 한국인 문제에 관한 뷰이의 논평 요청에 북한 인권 문제엔 북한 내 주민과 탈북민들뿐 아니라 김씨 정권이 한국인과 외국 시민들에 대해 자행한 인도적 범죄인 납북자, 억류자 그리고 그 가족들의 고통도 포함된다며 북한 문제의 국제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사는 또 김정은 정권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이러한 강제실종 문제를 비롯해 북한 주민의 인권과 자유, 통일 한반도를 위한 약속을 견지하고 있다며 북한은 올해 11월로 예정된 보편적 정례인권 검토 UPR에 진지하게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사는 최근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 상호 대화와 부대 행사를 통해 우리 정부는 납북자와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와 관련해 북한 정권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통일부와 외교부도 21일과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정부가 제55차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제네바에서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10년째 억류 중인 최충길 선교사의 아들인 최진영 씨는 한국 정부가 주최한 인권이사회 부대 행사에 참석해 자신과 김정욱, 김국기 선교사 가족뿐 아니라 일본의 매구미 가족, 미국의 오토 원비오 가족 등 북한 정권에 의해 강제로 가족과 이별하는 피해자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한마음으로 도와줄 것을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이신화 대사는 특히 지난 18일 나다 알 라시퍼 유엔인권 부대표를 만나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 씨와 최충길 선교사의 아들 최진영 씨가 볼거 투르크 유엔인권 최고대표에게 보내는 소환과 김국기 선교사의 아내 김희순 씨가 과거 뷰에이를 통해 남편에게 보냈던 공개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최 씨는 이와는 별도로 19일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만나 같은 소환을 전달하고 이러한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제사회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뷰에이가 22일 입수한 소환들에 따르면 김정욱 선교사의 영인 김정삼 씨는 김 선교사의 억류 과정을 자세히 설명한 뒤 동생의 안위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어 이 한국 정부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동생의 생사 확인과 즉각적인 석방, 송환을 요구했지만 북한 정부는 동생을 중대 범죄자라고 주장하며 생사 확인조차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인권 최고대표 등 국제사회가 이러한 반인도적 문제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최충길 선교사의 아들인 최진영 씨는 그 열악한 곳에서 식사는 제대로 하시는지 건강엔 이상이 없는지 수만 가지 생각이 든다며 마음이 너무 아리고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버지와의 추억을 설명하면서 무사 귀환을 바라는 간절함으로 아버지가 꼭 건강하게 돌아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국기 선교사의 아내 김희순 씨는 지난해 3월 뷰에이에 전달한 남편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당신에게 편지를 쓰려니 눈물만 난다면서 살아계신다는 소식만이라도 확인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을 위해서 국내뿐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에서 당신이 무사히 석방돼 돌아오길 기도하고 있다. 외롭더라도 힘을 내세요. 당신이 무사히 돌아오실 거라 믿는다며 무사 귀환을 염원했습니다. 김정삼 씨는 이날 뷰에이에 전임 정부들에서 큰 관심을 받지 못해 안타깝고 서럽기도 했었다며 현 정부와 국제사회의 관심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뛰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또한 제에게도 또 많은 힘이 된다 하는 부분도 말씀을 같이 동시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이제 또 노력을 해주시고 하는 부분들은 너무 감사드린다 하는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통일부는 현재 3명의 선교사 외에 탈북민 출신 한국 국적자 등 총 6명의 한국인이 북한에 억류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뷰에이는 억류자 가족들의 서한을 전달받은 유엔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와 살몬 특별보고관에게 이 사안에 대한 논평을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이달 초 이 문제에 대한 뷰에이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연락도 하지 못한 채 북한에 너무 오랫동안 억류되어 있는 전쟁 국군포로와 납북자, 억류자들이 확실히 귀환할 수 있도록 한국, 일본과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었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중간 단계를 언급하며 평양에 손짓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북한도 미한 자유의 방패 연합훈련 중 도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대선을 8개월 앞두고 미북 관계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배경과 전망을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 관리는 잇따라 북한과의 핵협상에서 중간 단계를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랄랩 후퍼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대양주 담당 선임보좌관은 4일 서울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기존 목표에 변함이 없지만 그 과정에서 중간 단계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We're also willing to consider interim steps on that pathway to denuclearization.
다음 날인 5일 국무부에서 한반도를 담당하는 정박 동아태 부차관보 겸 대북고위 관리도 북한 비핵화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서 중간 단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관리들의 이 같은 발언을 평양에 대한 대화의 손짓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미안정책국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약간 변했다고 본다며 랩 후퍼 선임국장이 실제로 초점을 맞춘 건 충돌 방지와 긴장 완화 활동이고 북한과 일종의 위기 소통 채널이 필요하다는 논리 같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관리들의 발언 이후 북한과 미국은 조금씩 변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한은 지난 4일에서 11일 기간 중 진행된 미한 자유의 방패 연합 훈련 기간 중 도발을 자제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6일 북한 특수부대 훈련을 그리고 7일엔 포병 사격 훈련을 지도했지만 이렇다 할 만한 도발은 없었습니다. 이는 과거의 북한 행태와는 상당히 다른 겁니다. 북한은 지난해 상반기 미한 연합 훈련 기간 중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잠수함 발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으며 핵 무인 수준 공격정 해이를 시험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5일 국방성 담화를 낸 것도 달라진 대목입니다. 북한은 이날 국방성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냈지만 발언 수위는 높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지난해에는 상당히 거친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해 3월 7일 미한연합훈련을 앞두고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의 전략무기 시험에 요격과 같은 대응이 따르는 경우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미국도 올해 연합훈련에는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자유의 방패 훈련에는 미 해군의 니미츠 항모 강습단과 미 공군의 B-1B 전략 폭격기가 참가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항공모함이나 전략 폭격기, 원자력 잠수함 같은 전략 자산은 한반도에 전개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국가전략연구원 이영정 북한연구센터장은 미국과 북한 모두 이번 훈련에서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미북 간의 모종의 마크 접촉이 있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기류는 감지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을 두고 서로 그 갈등을 피하는 분위기인데요. 북미 간의 어떤 물밑 접촉이 있었거나 중국을 중재로 한 북한의 행동 자제 부분이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관심사는 미한연합 군사훈련에서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던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느냐 여부입니다. 미국은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고 싶어합니다. 정박 국무부 대북고위관리는 18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북한과 관여할 방법을 계속 모색할 것이라며 외교만이 지속적이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고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11월까지 미북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공식적인 대화는 어려울 것이라며 그보다는 미북 마크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Open dialogue, I don't think that helps President Biden, but back channel negotiations, that's a possibility.
미북 대화가 재개되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8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의 대선 구도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양자 대결로 확정됐으며 여론조사를 보면 두 사람은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한 편에 줄을 댔다가 다른 편이 승리할 경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원범 박사는 북한이 바이든과 트럼프 어느 쪽이 승리하더라도 이에 대비한 전략을 세워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해서는 관리 모드로 들어가고 바이든 정부와는 어느 정도 협상의 여지를 열어둬서 바이든 정부가 추구했을 때는 바이든 2기에 본인들이 원하는 해군 쪽 협상으로 들어가는 게 좋은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고 그러면 어게인 하노이로 가는 대안이 있거든요.
북한은 이미 1월부터 미국의 대선에 대비한 전략적 포석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우선 북한은 한국과 미국, 일본에 대해 각각 다른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헌법에서 평화통일과 동족 같은 표현을 삭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정책이 하나의 조선에서 두 개의 조선으로 바뀐 겁니다. 조원범 박사는 이는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한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사전 포석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얘기를 토대로 분석을 해봤을 때 한국이 길자리가 없다라는 얘기를 선언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북한은 지난 2019년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이 실패한 것은 당시 한국 문재인 정부가 개입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일본에 대해서는 일북 정상회담 등을 거론하며 손짓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의 마키노 요시히로 히로시마 대학 객원 교수 겸 아사히 신문 외교 전문 기자는 북한이 미국 대선을 염두에 두고 일본에 접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북한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승리하면 미국과 핵군축 협상을 하고 대북 제재를 해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이 이에 반발하면 미북 협상이 안 되거나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 사전에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마키노 기자는 말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주한미군 한국군하고 군사 훈련을 취소하면 안 된다거나 북한한테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면 안 된다거나 여러 가지 애드바이스 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판단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북미 협상에 여러 가지 막으려고 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번에 좀 그 북미 협상하고 좀 북미 협상을 병행하도록 한다는 그런 논리미스가 있다고 저 생각합니다.
북한은 또 미국 대선을 염두에 두고 미사일 발사 등 도발 수위를 조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 1월 5일 이후 한 달여 동안 서해 완충구역 포격과 단거리,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그리고 5번에 걸친 순항미사일 발사 등 총 12번의 무력 도발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닌 순항미사일을 집중적으로 발사했으며 미국을 자극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는 아직 없습니다. 북한이 초음속 무기 개발 등은 계속하겠지만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당분간 자제할 것이라고 이용종 북한연구센터장은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기본적으로는 그 한미합동군사연습이나 올 봄까지는 본격적인 도발을 자제하면서 어떤 좀 내부적인 역량을 축적하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렇듯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8개월 앞두고 한반도 정세는 미묘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선 국면에 접어든 미북 관계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또 이것이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비오에이 방송 주파수 변경 안내입니다. 비오에이 방송은 3월 31일 저녁 방송부터 주파수가 바뀝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중파 1188kHz는 바뀌지 않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고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봅니다. 내일 북한은 전지역이 대체로 흐리고 새벽부터 평안도와 황해도, 오전부터는 함경남도, 낮부터는 함경북도에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4도, 최고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3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 내지 2.5m, 서해 앞바다에서는 0.5 내지 3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지역, 평양은 오전에 흐리고 비 또는 눈이 오고 오후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최저 3도, 최고 14도. 안주는 흐리고 최저 4도, 최고 12도. 남포, 오전에 흐리고 비 또는 눈이 오고 오후에는 구름 많이 끼겠고 최저 3도, 최고 13도. 신의주는 흐리겠습니다. 최저 4도, 최고 12도. 강계, 흐리고 한때 눈이 내립니다. 최저 3도, 최고 14도. 중강, 구름 많고 최저 영하 1도, 최고는 16도.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입니다. 해주는 오전에 흐리고 비가 내리고 오후에는 구름이 끼겠습니다. 최저 4도, 최고 13도. 개성, 오전에 흐리고 비 또는 눈이 오겠고 오후에 구름 끼고 최저 3도, 최고 14도.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입니다. 함흥,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최저 1도, 최고 12도. 신포는 오전에 흐리고 오후에 구름 많고 최저 1도, 최고는 9도입니다. 장진, 흐리고 오전 한때 눈이 내리고 최저 영하 4도, 최고는 7도. 해산은 흐리고 최저 영하 2도, 최고는 12도입니다. 원산은 오전에 흐리고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오후에는 맑겠습니다. 최저 1도, 최고는 9도입니다. 평강, 오전에 흐리고 비 또는 눈이 오겠고 오후는 맑겠습니다. 최저 0도, 최고 11도입니다. 청주에는 구름이 끼겠습니다. 최저 0도, 최고는 9도입니다. 선봉, 구름 끼고 최저 영하 2도, 최고는 8도. 삼지연, 흐리고 최저 영하 8도, 최고 6도입니다. 해상 날씨, 동해,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비 또는 눈이 오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 0.5 내지 2m, 먼 바다는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북한 날씨 살펴봤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의회의 세계 뉴스입니다. 샤오메이친 타이완 부총통 당선인이 24일 유럽연합의회 부의장과 회동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샤오 당선인이 유럽의회 의원 내 초당파 그룹의 초청으로 유럽의회를 방문했다며 로베르타 메솔라 의장을 대신해 오트마 카라스 제1부의장이 샤오 당선인과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샤오 당선인은 라인하르트 비티코퍼 유럽의회 대중관계 대표단장, 미하엘 갈로 유럽의회 타이완 우후그룹 의장 등과도 만나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고 타이완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는 타이완과 EU의 관계는 최근 몇 년간 상당한 진전을 보여왔다며 타이완 중국 관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EU 회원국들의 공감대가 지난해 6월 30일 EU 정상회의 결론을 통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EU 이사회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재확인하면서도 무력이나 강압에 의한 타이완 해협 내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도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타이완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EU와 유럽의회 그리고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과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역내와 세계의 안보와 번영을 공동으로 수호할 것이라고 타이완 외교부는 강조했습니다. 한편 비티코퍼 단장이 이끄는 범유럽 녹색당 대표단은 25일 타이완을 방문해 차잉원 총통을 면담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독일 DPA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25일 자국주재 중국 대사대리를 초치해 지난주 남중국해 내 중국 해안경비대 공격적 행동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필리핀 외교부는 이날 성명에서 중국 해경이 지난 23일 세컨드 토마스 암초 인근에서 필리핀 보급선에 물대포 공격을 가한 데 대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필리핀의 일상적이고 합법적인 활동을 계속해서 간섭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컨드 토마스 암초는 필리핀 해안에서 약 160km 떨어져 있으며 필리핀은 1999년 이곳에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이 탱크 상륙용으로 사용했었던 시에라 마드레 함을 정박시킨 뒤 소수의 해병대원을 상주시키고 전초기지로 활용해왔습니다. 한편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1999년 시에라 마드레 함 정박 당시부터 제거를 엄중히 요구해왔다면서 필리핀은 이를 가능한 한 빨리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필리핀의 세컨드 토마스 암초에 대한 활동을 침해이자 도발적 행동으로 규정하면서 중국의 레드라인에 대한 반복적인 도전을 중단하고 대화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필리핀과 중국은 지난주 샌디케이 암초에서도 양국 선박들이 대치하는 등 남중국해 곳곳에서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서태평양 국가 파푸아뉴기니에서 발생한 규모 6.9 지진으로 최소 5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관리들이 25일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은 24일 오전 6시 22분 파푸아뉴기니 북부 이스트 세픽주 암분티 마을 인근 약 35km 깊이에서 일어났으며 사망자 외에 주택 천여 채가 파괴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앨런버드 이스트 세픽 주지사는 전했습니다. 세픽강 유역에 자리 잡은 수십 개의 마을들은 지진이 발생한 24일 새벽 앞서 일어난 큰 홍수에 대처하고 있었다고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타마리 이스트 세픽 경찰청장은 구조대가 밀림으로 뒤덮인 외딴 지역에 진입하고 있다면서 수색이 진행되면서 사망자 수는 더 늘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파푸아뉴기니는 인구 약 900만 명의 서태평양 섬나라로 서쪽으로 일본, 인도네시아, 동쪽으로는 미국 서부와 멕시코, 칠레 등과 함께 환태평양 화산대 불의 고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파푸아뉴기니에서는 지난 2018년 중부 헬라주에서 발생한 규모 7.5의 지진으로 최소 125명이 사망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에 또다시 극초음속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고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가 오늘 밝혔습니다. 브리짓 브링크 대사는 이날 소셜미디어 X에 오늘 아침에도 러시아는 극초음속 미사일들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다며 크이우에서 큰 폭발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지난 닷새 동안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수백 발의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크이우 상공에서 러시아군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두 발을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크이우시 당국은 시내에서 연쇄 폭발이 있은 뒤 크이우 전역에 지역에 미사일 파편들이 낙하해 주거용 건물 한 채가 손상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민영 전력회사인 디텍은 이날 텔레그램에 러시아군의 드론 공습으로 흑해 오데사항의 고압 전력 기반 시설 일부가 손상을 입어 항구가 정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국영 타스통신은 러시아 미그-31 전투기 편대가 어제 북극 바렌츠해를 넘어 러시아 국경으로 접근하는 미국 B-1B 랜서 전략폭격기 두 대를 차단했다고 러시아 국방부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575, 980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